예,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 지난주에 하다가 그만뒀는데요. 1절 뒷부분을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믿음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라. 우리 예수님은 세 가지 직무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첫째 직무는 대언자로서의 직무. 이거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잡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이와 같은 그 책무, 그게 대언자로서의 책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40일이 지나서 승천하셨죠.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 왕좌 우편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대제사장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실 텐데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대언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왕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직무는 믿는 성도들을 향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지금 수행하고 계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 세상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역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끝났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죄인들을 위해서 하시고자 했던 대언자로서의 그 책무는 예수님이 100%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중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대신 기도해 주거나 간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예수님의 성도들만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 그대로 주기도문이 17장 나와 있습니다. 17장 9절에 뭐라고 돼 있냐?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께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의 중보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 그분은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자로 임하신다. 히브리서 9장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이 일은 언제 끝났어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때는 또 자신을 기다린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죄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죄 문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끝내셨고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또 믿는 자들 보상의 심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임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현재 성도들의 성화를 위해서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왕좌 오른편에서 대제사장으로 중보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 이렇게 나와요. 영어로 profession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profession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것을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 같은 것을 말해야 돼요. 그걸 profession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예, profession. 그럼 어떤 걸 같이 말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1장 13절 같은 거를 같이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을 때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게 되면 이 동일한 고백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는 내가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약속들 내가 땅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씨가 하늘의 별들 같이 된다. 자기 시대에 못 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약속을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안았다. 임브레이스했다는 끌어안았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나그네와 순례자로 제가 삽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이 이렇게 되면서 이런 통일한 믿음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 내 삶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삽니다. 이 고백,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이제 히브리서가 기자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믿음 고백의 대상이 누구냐?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는 원래 뜻이 보내어진 자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누구를 이렇게 보내면은, 그러니까 파송하는 사람이 있고 파송받는 사람이 있어요. 파송받는 사람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라고 표현한 것은 성경에 여기 한 군데뿐이 없어요. 예수님 대제사장, 예수님 우리의 어린 양 그런 건 많은데 예수님이 우리의 사도다, 사도. 예, 그렇게 표현된 데는 성경에서 여기 한 군데뿐이 없습니다. 왜 사도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잖아요. 임무를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도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그와 같은 사람, 그 역할을 한 분이 예수님인데 여러분이 출애굽기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납니다. 모세를 만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이집트 땅에 보내니까 그 이집트 땅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런 의미에서 사도예요. 왜? 보내어진 자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가 가라 그랬으니까 보내니까 이 땅에 오셨어요. 보내어진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예요. 모세도 하나님이 이집트 백성에게 가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보내어진 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예요. 사도. 자, 그런데 모세는 사도에 불과하지 대제사장은 아니었거든요. 대제사장은 누가 했습니까? 모세의 형인 아론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론이 했어요. 아론. 그래서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표하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세의 역할도 하고 아론의 역할도 한 거예요. 모세의 역할은 무슨 역할이에요? 사도의 역할을 했고 아론의 역할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나 아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나 아론이 맡은 그 직무는 한 파트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두 파트 몽땅을 다 맡으신 분이다. 혼자.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딱 이렇게 중간에 서서 사람 편을 향해서 하는 사역이 있고 하나님 편을 향해서 하는 그 사역이 있고 두 가지를 우리 예수님이 한 분으로서 다 감당하셨다는 거죠. 2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던 것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신실하셨느니라. 신실하다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영어로 신실하다고 하는 말은 face가 full하다고 해서 faithful 하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뜻은 믿음이 충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또 믿음직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야, 저 사람 정말 믿음직스러워. 저 사람에게 저 일만 맡기면 저건 분명히 돼. 그 시간에 저 사람 오라 그러면 그 사람 분명히 와. 그게 페이스풀한 거예요. 페이스풀한 거. 그래서 하나님의 근본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신실한 거 어떻게 아느냐. 아침마다 해 떠오르는 거 보시면 여러분이 아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 시간 되면 해가 꼭 떠오르죠. 믿을만 하세요 여러분. 믿을만 하세요 그 사실. 이렇게 신실한 거예요. 신실한 겁니다. 그래서 신실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창조세계에 보여주는 어떤 충성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충성심. 예를 들어 시편 36편 5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36편 5절. 주의 의는 큰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들은 큰 기쁨과 같으니이다. 오 주여, 주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보존하시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그런즉 사람들의 자녀들이 주의 날개 그늘 밑에서 주를 신뢰하나이다. 36편 5절이군요. 오 주여, 주의 긍휼은 하늘들에 있고 주의 신실하심은 구름들에까지 닿으며, 구름들까지도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근거를 둬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연계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노아의 대홍수가 끝나면서 창세기 8장 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 8장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그치지 않고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이 겨울이 되니까 어때요? 춥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뜨거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봄이 되면 씨를 뿌립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 수확한 걸 거둬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일에서도 대단히 신실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의 씨를 보내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후로 4천년이 지나서 때가 충만히 이르렀을 때 갈라디아서 4장 4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자에게서 이 아들을 낳도록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람 생각에는 과연 그 일이 가능할까? 4천년이 지나서도 하나님 그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씨가 하늘의 별들 같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죠? 지금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하늘의 별들 같아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 이후에 계속해서 이 땅에 사람이 살고 온 우주광권이 확장돼서 나가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씨로 존재하게 될 겁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이런 그 기사들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직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친구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데서도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원수들에게 심판을 내리신다고 하는 그 말씀 자체도 신실하세요. 그거 지키는 거에도. 아합에게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세벨에게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너희가 죽으면 개가 와서 피를 핥으리라 그랬죠. 맞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합과 이세벨이 죽을 때 흘린 그 피를 개들이 와서 핥아먹는 그와 같은 일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험의 때에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참 이게 좋은 말씀이라 하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13절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우리 또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고난 이거 다 뭐예요? 공통적으로 있는 것만 당하는 거예요. 우리만 특별히, 나만 특별히 당하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공통적으로 당하는 그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게 없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당하는 것을 너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징계하실 때에도 신실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 도를 지나치면 내가 징계한다. 도를 지나치면 징계한다.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도를 지나치면 징계하신다고 하신 거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왜? 내가 너희가 고백하기만 하면 죄들을 용서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만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에도 하나님이 신실한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 또 자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서 지켜주실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사 왕이라든지 여호사밧, 히스기야, 어려움을 당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분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이 faithful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믿음이 충만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 한번 가서 보죠. 갈라디아서 3장 9절에는 정확하게 믿음이 충만하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3장 9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충만한 여기 뜻이 영어 단어가 faithful이에요. 이런 걸 신실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없거든요. 원래 뜻 그대로 믿음이 충만한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신실하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시가 하늘의 별들같이 되리라. faithless가 되면 그러면 그거 못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faith에다가 L-E-S-S가 붙으면 그럼 믿음이 없는 자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full 한다는 거예요. faith가 full 하니까 예,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뭐예요? 그 믿음이 충만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보다 예, 믿음에서 견고하였으므로 성도들 역시 그와 함께 복을 믿음의 복을 받을 사람이란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격과 믿음직함 등을 표현하는 데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 사람 참 믿음직스러워. 그렇죠? 우리 찬송가 부를 때도 참 믿부신 예수. 우리말로 믿부다. 그렇죠? 그 믿부다고 하는 말이 faithful이에요. 예. 믿부신 예수님. 그렇죠? 믿부다고 하는 말이 faithful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려드려야 이게 faithful이 뭔가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예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한번 가서 보세요. 빌립보서 2장, 이건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이 로마에 옥에 갇힌 가운데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안에 신실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2장 19절. 그러나 내가 곧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람은 너희 형편을 알게 되어 나도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오직 그의 증거를 너희가 아나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왔느니라.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서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진짜 외로운 그런 생활할 때 바울에게 신실함을 보여준 사람이 디모데 하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실함이에요. 신실한 거예요. 자, 그 이후에 디모데 후서에 가서 보시면 바울이 이제 참수형을 당해서 이제 죽게 될 그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 후서에 이 신실한 사람이 하나 더 등장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5절에서 18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버리고 돌아선 이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 중에 부겔러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노니 그가 자주 나를 유쾌하게 하고 나의 사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그가 로마에 있었을 때에는 매우 부지런히 나를 찾아내어 만났느니라. 주께서 그날에 그가 주의 긍휼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은 곳으로 나를 섬겼는지 내가 잘 아느니라.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있는데 터키를 지나서 저 왼쪽으로 가면은 그럼 그리스가 있고 그리스에서 더 왼쪽으로 가면 지금 로마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과거에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얼마나 많은 것들로 그를 섬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로마 옥에 갇혀서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가운데 로마에까지 찾아와서 이 오네시보로가 그에게 기쁨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맨 끝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의 뭐라 그럴까 암담했던 그와 같은 삶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16에서 18절. 내가 처음 답변할 때 아무도 나와 함께 서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으나 그것을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아니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지금 옥에 갇힌 상태에서 지금 카이사르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아무도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이런 거 읽으면 눈물이 나요. 예. 죽을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 자기의 모든 걸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이 사람이 가서 지금 심판을 받고 사람이 죽느냐 죽지 않느냐 결정될 그 순간에 아무도 그와 함께 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1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 선포한 말씀이 온전히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얼마나 비참해요. 예. 전 삶을 내걸고 이렇게 했는데 맨 마지막에 재판받는 그 과정에 갔더니 아무도 함께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섰어요? 예수님만 옆에 서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서주셨다. 그게 예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리더로서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이런 때가 옵니다. 나와 함께 서지 않는 때, 사람들이 나와 함께 서서 나를 대변해 주지 않는 때가 오게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 와요. 근데 그때 낙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누가 같이 해주세요? 신실하신 주님이 함께 서주신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주님이 함께 서주신다. 이 생각을 안 하고 왜 이 사람들이 도대체 함께 서주지 않는가 이게 나오면은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년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복음 전도자가 뭔가 이런 가운데도 과연 기뻐할 수 있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얘기를 내가 할 수 있는가 목회를 해보고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이런 걸 보면서 이런 말씀이 뭐라 할까 좀 더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 그렇구나 옛날에 이런 거 모르고 그럴 때 아 이게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다음에도 내가 가서 어디 가서 법정에 섰을 때 나와 함께 서지 않을 사람이 대부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 나와 함께 끝까지 신실하신 주님이 서주실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 자리에 임해야지 사람들이 다 나를 도와줄 걸로 하면 그때 가서 낙망이 정도가 심해서 완전히 수렁에 곤두박질 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신실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 하나님만 신실한 거예요. 자 이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람들 가운데 신실한 자를 하나 지금 끄집어냈어요. 그게 누구냐? 모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 신실한 자로 지금 삼은 사람이 모세인데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불렸어요. 모세를 가리켜서 완전한 자다. 죄가 없는 자다.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죄를 짓고 모세도 분노했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못해먹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십시오. 오히려 이대로 그냥 두지 마시고 죽이는 게 낫지 왜 일을 하냐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도 하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는데 한 가지가 있다는 건 신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뭐 하는데 하라 그러면 했다는 거예요. 불평불만 해도 그 자리에 가면 모세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모세다. 모세. 3절에서 6절 가서 보니까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많은 존귀를 받으므로 이 사람이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느니라.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또 모세는 참으로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으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3절에서 6절에 집이라는 말이 여섯 번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집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요.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자, 그래서 모세는 구약의 백성, 그리스도는 신약의 백성, 이들을 섬기는 것과 같은 존재들이었다. 근데 모세는 그 구약의 그 하나님의 백성 그 모여있는 그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는 거예요. 3장 5절. 주인이 아니고, 아니면 주인의 아들이 아니라 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종으로 신실했다. 종으로. 근데 6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신약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했다는 거예요. 종은 아무 상속욕이 없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께 다 내 것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세를 크게 평가하는 거, 그거 옳은 거지만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사실은 잽이 안 되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비교를 해야지 모세를 더 위에 두거나 아론을 그 위에 두는 것은 그건 합당한 일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4절 가서 보니까 집을 지은 자가 있고 또 그 집을 지은 자가 지은 집이 있는데 당연히 집을 지은 자가 집보다 존귀를 많이 받는 거죠. 4절 가서 보니까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1장과 2장에 창세기 1장에 엿새 동안에 24시간의 하루를 여섯 번 사용하셔서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2장 1절에 이와 같이 하늘들과 그것들의 군대가 이렇게 완성이 됐다.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가서 좀 말씀드릴 거예요. 천동설, 지동설 같은 것도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나가면 다 지동설이라고 배우는데 성경대로 하면 천동설이에요. 천동설. 이 지구가 센터에 있고 움직이지 않고 모든 게 한 바퀴 도는 겁니다. 모든 것이 도는 천동설. 야, 그 우주 공간이 어떻게 돌릴 수 있나? 하나님이 그건 못하실 리 없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네.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 네. 우주를, 이 지구를 움직이게 한 게 그대로 두시고 전 우주를 한 바퀴 돌릴 수,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돌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을 믿는 겁니다. 저희가. 예. 네. 그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이거 이제 이야기하면서 6절 끝에 가서 이제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반대로 그럼 끝까지 붙들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구원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 구원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성경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나온 if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지키는 걸 뜻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우리가 구원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꼭 읽어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 구절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구절이 전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지키면 지금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히브리서 이 수신하고 있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동족들에게 왕따를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짐승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 끝냈는데 그게 뭐가 필요하냐? 안 하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그렇죠? 이게 너무 고생이 심하니까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이거 내가 어떻게 하겠냐 하고 성화를 포기하는 이와 같은 상태,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면 어때요?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성화를 포기하고 타협하고 적당히 살려고 그러면은, 예. 근데 이건 구원을 잃는다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그와 같은 기쁨과 확신에 찬 이와 같은 그 소망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 이 성화라고 하는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그래서 베드로전서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통당합니다.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도 고통당해요. 근데 여기서 주저앉으면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 잃는 거 아닙니다. 이미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고통이 올 때 앞으로 내게 주어질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걸 참아내게 될 때 소망이 더 강건해지고 기쁨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면 예수님과 함께할 영광을 보고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제 아내도 요새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어려움들 당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 외에 뭐가 있겠느냐. 예. 다른 데 소망이 없습니다. 예. 사람들 의지해갖고 여기저기 전화해갖고 위로해달라고 그거 해서 소망이 없어요. 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수밖에. 예. 그래서 왜 예수님과 함께할 영광을 보고 기뻐해야 되냐. 예수님은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도 신실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실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왕따 시키면 그 왕따 당하는 거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재림의 기쁨과 소망과 확신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자꾸 도망다니면 기쁨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기쁨이 안 생겨요. 예,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보상은 우리의 신실함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보상받을 거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우리의 보상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행했느냐 거기에 따라 달린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보상은. 구원은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달렸어요.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받게 될 이 보상과 이 땅에 살면서 성화가 돼서 사람이 인격적으로 변하면서 모든 사람의 은혜를 끼치는 그런 거는 우리의 신실함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렇게 안 하고 예수님이 다 해주실 걸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고 우리의 성화와 우리의 보상은 우리의 신실함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신을 굳게 붙들고 이 소망을 기쁨 속에서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쁨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이 옳은 성경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그럼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남이 뭐라 그러든 이 세상의 모든 교인이 거의 99%가 개역성경을 쓰고 킹잼성경을 쓰는 사람 0.1%라 그래도 no problem,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의 그 약속을 이렇게 지켜주셔서 남이 뭐라고 해도 나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자, 저와 여러분 혹시 예, 바른 교회 한다는 생각 가지고 있으세요? 우리가 속한 이 사랑침례교회가 예,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한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보존해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가 그래도 바른 교회를 하고 있다는 여러분 그 확신 가지고 계세요? 그게 있으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숫자나 헌금 숫자나 뭐 이런 거 여기에서 기쁨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바른 성경 보는 거예요. 바른 성경을 가지고 바른 교리를 세우고 바른 교회를 세우고 바르게 진리를 선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안에만 들어있으면 그러면 기쁜 거예요. 그 안에만 들어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쁨이 생기지 않는 경우 또 자꾸 의심이 생기는 경우 낙심이 생기는 경우 몇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째, 갈보리를 뒤돌아보셔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를 뒤돌아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가. 기쁨이 안 생기면 그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첫째, 그걸 생각해 보시고 둘째, 어려움이 생기면 위를 보셔야 돼. 그 예수님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구나. 이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들고 사역이 힘들고 몸이 힘들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구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구나. 예, 내가 기도 한마디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떨어져도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위를 쳐다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보셔야 돼? 앞을 내다보셔야 된다니까. 앞을 뭐예요? 보상의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상해 주시는 그 시간이 온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부지런히 그분을 찾는 자들, 그분께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2장 3절에 지금 그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가서 보니까 2절부터 읽을게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에도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예수님과 다 비교가 되겠는가.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8절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 거기 가서 보니까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저도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고 힘들고 그렇지만 여기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 현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가 될 수 없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 고린도전서 2장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2장 9절에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상상해서 앞으로 우리가 보상이 무엇일까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속에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최대한 상상하래 그거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으로 된 집 살고 싶으세요? 거기 하나님 주실 보상 그거 뛰어넘는다니까. 우리 귀로 들어온 적이 없어요. 우리 눈이 본 적이 없어요. 마음속에 들어와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차원의 보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5절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심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인내가 필요하니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큰 이 축복이 뭐냐? 재림에 대한 축복이에요. 어려움이 생기고 힘들고 낙담이 되고 할 때 이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공중에 강림하시게 될 때 우리 몸이 홀연히 변화가 돼서 이제 이 모든 거 다 털어버리고 올라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긍정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거 우리 다 같이 좀 이렇게 극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절에서 11절 이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7절에서 11절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40년 동안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하며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노라. 이에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시나니.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신실하지 않은 자들의 예를 구체적으로 지금 들어주는 거예요. 신실하지 않았던 자들. 이 구절은 시편 95편에서 인용한 겁니다. 시편 95편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오 오라 우리가 주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거이 소리치자. 우리가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고 시를 지어 그분을 향해 즐거이 소리치자. 주는 위대한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위대한 왕이시로다. 이게 쭉 얘기하면서 7절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분의 초장의 백성이며 그분의 손의 양들이로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던 때와 이렇게 나가면서 여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거역하던 그러한 사례들이 있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했어요. 맞죠? 자기 힘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했죠. 거기 장자들이 다 죽는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장자만 살아남았어요? 어떤 사람의 장자?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그 집에 속한 그 사람의 장자만 살아남았죠. 맞습니까? 예. 네. 자, 이렇게 돼서 이집트를 떠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야?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미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이후에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고라 반역을 일으키고, 그렇죠? 나답과 아비오 이상한 불들이다가 죽임당하고 아론도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간 게 구원이 아니에요. 어떤 게 구원이에요? 이집트에서 그 속박에서 벗어난 거, 어린 양의 피로 그 속박에서 벗어난 게 구원이거든요.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역한 백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구원 받은 자들 가운데도 마음이 딱딱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변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고의로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는 자들이 있다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그들을 새롭게 해서, 히브리서 6장 6절,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 나온 회개는 뜻을 돌이킨다는 겁니다. 뜻을 돌이키는 거, 이들을 새롭게 해서 뜻을 돌이키는 일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고의로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있고,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더 이상 이대로 뒀다간 하나님의 명예가 추락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겁니다. 고라와 그 반역하는 무리들 하나님이 죽이잖아요. 나답과 아비오 제사장이들 하나님이 죽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구원 잃는 거 아니에요? 이미 구원은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구원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탈출하면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아서 속박에서 이미 해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속박에서 해방이 된 이 사람들 어딜 통과하게 하세요? 홍해를 통과하게 한 다음에 다시 홍해를 딱 막아버려서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님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집트로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구원 잃어버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이 홍해를 다시 막아버림으로써 구원 잃어버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면 못 갑니다. 이집트로 다시는. 네, 못 가는 거예요. 구원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구원 이미 끝난 거예요. 이제 뭐예요? 목표가 가나안으로 정해진 거예요. 일단 구원 받으면 끝이에요. 그거에 구원 받는 겁니다. 홍해 다 막아버려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과 옷이 헤어지지 않는 이와 같은 일들을 주시면서 이들을 지금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구원받고 탈출한 그 모든 남자들 중에 가나안에 도착한 남자는 누구하고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뿐이 없어요. 스무 살 넘은 장정들 중에 구원은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기쁨과 열매를 먹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 없다. 그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죽은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어서 거기서 죽은 겁니다. 예. 성장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죽은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해요. 이미 얻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거역합니다.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요. 그냥 구원 받았으면 끝이지 뭘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음식으로 삼아야 될 유일한 거예요. 이 책이, 이 책, 이 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어요. 다른 걸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걸 무시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구체적인 사례가 고린도 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10장.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이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집트 땅에서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의 조상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는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집트에서 탈출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자다. 그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러나가 나오니까 5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 받았어도 악한 것들을 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7절. 그들 중에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라. 8절.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으니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9절.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했으니 그렇게 하지 마라. 10절.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킨 자에게 멸망을 당했으니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게 다 어떤 사람의 구원 받은 사람인데도 그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자, 음행하는 자, 그렇죠. 불평, 불만하는 자,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죠? 11절.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나답과 아비우가 죽임을 당한 즉시. 왜 그래요?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상한 불을 떠다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받지 않으시잖아요. 그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고라와 그의 예, 이 친구들이 일어나서 모세를 대적해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그들을 죽였잖아요. 왜 그래? 본보기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구원 잃는 거 절대 아닙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본보기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맞는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처럼 탐욕 부리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하라.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데 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교만하다. 내가 다 안다. 킹잼성님에 20년 했다. 뭐 이런 근본 독립신에게 내가 15년 했다 하고 연수를 자랑하고 이런 사람이 여기에 걸려 넘어진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오래 알았든 적게 알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성화가 되면서 부드럽고 마음을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이런 짓을 안 하지. 이집트에서 탈출받았다고 그러고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을 하고 교만하게 굴면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실하지 못했던 사람의 예를 지금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이 대상자들에게 주면서 너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